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2월 22일 워싱턴 전망대 월요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워싱턴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AM1310 자막이 뜹니다. 그 자막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 바깥 날씨처럼 말이죠. 바깥 날씨가 지금 굉장히 어둡죠. 지금 이런 날씨처럼 요즘에 한인사회가 이 강절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도 구구 세력들이 인종혐오 상태 또 인종혐오 발언 등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사건 사고가 빈발을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 미국에서 특히 아시안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증오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이런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런 류의 증오 범죄를 또 이런 실태가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그리고 이 한국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 버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군부 독재 대항 그 시위들이 지금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 추웠죠.
추웠습니까? 네. 예. 지금 이 대선 때부터 말이죠. 이 인종차별, 뭐 인종 문제 이런 것이 이 지금 사건이 여러 가지가 생겨서 이제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아시안계 대상으로 한 이 증오 범죄 지금 어떤 실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뭐 전혀 새로운 얘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래 들어서 좀 빈번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특히 그게 코로나 이후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 우한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엔티 내지 그런 이제 분노 감정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엉뚱하게 뭐 이제 아시안계 거기서 뭐 사실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라든가 이게 잘 그 저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늘 뭐 이런저런 형태의 인종차별이라든가 증오범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해지고 또 이 구체적으로 폭력화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걱정이죠. 네. 이게 이제 조사 이렇게 숫자 나온 거 보게 되니까 작년 3월에서부터 연말까지 일단 그런 이유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죄가 이제 한 3천 건 가까이니까 그러니까 2,808건이 12월 말까지가 집계되어 있어요. 네. 물론 그 이후로도 또 많이 일어났겠죠. 네. 뭐 그렇게 진대니까 한 달에 한 2,300건 이상씩은 지금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또 이제 그나마 이것도 신고된 게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약간 좀 불쾌한 일 당하거나 또 혹시 이런 것들 됐을 때 뭐 신고 안 한 사람들도 또 많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름아름 그 남한테 얘기 안 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것까지 합힌된다면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딱 그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놓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약간 범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긴 그런 뭐 가벼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그 이제 이해를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런 형태의 것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 네. 이제 3월부터 통계를 잡은 이후도 코로나와 연관돼서 확실한 상관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아시안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증오 범죄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증오 범죄라는 게 말입니다. 그 어떤 시기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뭐 그 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폭력입니까? 뭐 아니면 그의 어떤 도구를 네. 사용합니까?
뭐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합쳐졌죠. 네. 대체로 이제 제일 많은 게 조사를 또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절대 다수 한 70%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언어 폭력. 예. 우리가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말로서는 그런 이제 폭력이 한 7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무시를 말은 안 하지만은 무시로 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기피로 한다거나 그래서 음식 주문을 뭐 했는데 딱 봐도 눈에 띄게 정도로 헐대로 한다든가 예, 아니면 예. 잘 응답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제 뭐 이런 유형들도 한 21.4%라니까 한 5분의 1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뭐 모욕을 내가 아니면 기침 아니 뭐 기침보다는 침뱉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욕행위 같은 경우들도 이제 한 6-7%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실제로 손찍어 물어대거나 몸을 밀어붙인다거나 때린다거나 하는 네.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8.몇% 되는데 이제 그 폭력행위 속에는 역시 욕설이 뒤따르겠죠. 네. 근데 어쨌든 8.몇%라는 얘기는 그저 11-12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실제로 손 찍음을 헌대라든가 아니면 몸에 어떤 저기 위압을 가한다든가 이런 류의 이제 행위가 수반되고 있는 것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니까 꽤 많은 것 같고 그 인종별로 이렇게 쭉 저걸 했더니 한국인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 15%가 한국인들이 당한 한국계 아시안들 이제 우리 여기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당한 건데 뭐 이 부분이 꼭 아시안 전체 인구 비율을 따져서 그냥 뭐 그럭저럭 이제 맞아들어 하는 걸 보니까
네.
이런 류의 대상이 특별하게 뭐 중국인이라고 찍어서도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찍어서도 아니고 네. 외향이 비슷한 아시안들은 그냥 다들 같이 한꺼번에도 서로 인종 가리기 전에
네, 네.
이제 외국 이제 서양인들 눈에 비친 건 다 비슷해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해서 본다면 아시안 저기 한국인들도 뭐 우리는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예외 없이
네.
똑같이 6분의 1 정도쯤은 6-7명 중에 한 건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봤을 때는 아시안계 전체가 이 범죄 대상이 아닌가 이런 그 모욕이라든가 이제 이런 잘못된 행위들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작년도에 또 조사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최근 들어서 부쩍 그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이런 폭력 또 이런 차별 문제 이런 것이 이 장소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센터 아니다, 뭐 음식점이다, 아니면 도로에서 그랬다, 뭐 이런 또 장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장소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지금 범죄가 계속돼서 지금 일어날 추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이제 이게 신문,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한 거는 사실 욕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의 모욕행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신문,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 피해 상태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니까.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이런 보도가 부쩍 나오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가해지고
네.
그로 인해서 부상자 내지 사망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의치가 않다,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근래 들어서 그 단순하게 욕설은 뭐 꾸준히 계속돼야 표면에 안 드러났을지 모르긴 하지만은 구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들이 잦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뉴욕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보름쯤 전만 해도 하루 새 양 그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세 건 일어났는데
네.
뭐 지하철에서 확 밀어버린다든가 길가에 지나가다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아무 예고도 없이 확 밀어붙여갖고 그 신문 가판대 같은 철통에 부딪혀서 다치게 하고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 길 가다 보게 되면 자전거 주차에는 이렇게 동그란 세막대 같은 게 있죠.
예.
거기다 이렇게 자전거들 보리 걸어놓으라고 한 사람 거기 부딪혀갖고 이제 머리 여러 바늘 꿰매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피해자들 보니까 50-60대 혹은 70대까지 이제 그 이상의 뭐 8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피해는 여성들이 많고 나이든 아시안계 여성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그런 형태의 그 저기 범행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카메라 잡힌 거 화면에 잡힌 걸 보게 되고 나니까 그냥 나이든 양반 지나가는데 웬 옆에 지나가던 놈이 그냥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도 시비도 없이 그냥 밀어버려갖고 그냥 발로동 넘어지면서 그저 자전거 거치대 같은데 머리를 부딪혀버리는데 경찰들이 뭐 이런 이제 용의자 체포 안 된 사람도 있고 체포도 했지만은 인종 혐오 범죄로는 기소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인종 혐오라는 것에 관한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법적인 요건이 엄격한지 모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범죄 저질렀고 피해자들 같은 경우 입장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욕설 퍼붓고 그냥 길바닥으로 멀쩡한 사람을 내밀치고 부상화시킨 거니까. 그럼 명백한 이제 인종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단순 폭력으로 했는지 어쨌든 간에, 아, 이런 상태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맨하탄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70세 좀 넘은 그 이제 아시안계 여성 같은 경우는 얼굴 같은 데를 가격을 당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할렘에서 또 어떤 사람은 뒤통수를 맞았고, 역시 이제 60대 후반 여성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쭉 분석하는 거는 이것이 어쨌든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일종의 인종 혐오 범죄에 꼭 무슨 라이센스를 준 것처럼 정당화 시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어버린 현상이 분명히 이제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80대 이제 태국 노인인데
네네.
남성인데 그 아침 산책을 길가를 갔다 그냥 확 밀어버리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90대 중국계 남성도 이 걷다가 확 밀쳐버리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범죄 유행을 정리해본다는 거라면 물론 남성들도 있긴 하지만 아주 연로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 내지 이러기에 여의치 않은 노약자들.
네.
뭐 어린애들이라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린애들은 아니죠. 아직 네. 나타난 거는. 약자들, 이제 노인층들.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 그 다음에 장소나 동기라든가 뭐 하다 보면 어깨를 부딪힌다든가 뭐 이런 식의 흔히 말하면 시비 때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도 없이 화면들 이렇게 다는 안 잡히지만 더러 캡처된 걸 보게 되고 나면
네.
그냥 지나가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밀어버리는.
네.
그리고 뭐 도주해버리고 이런 거니까 유형을 잘들 이제 좀 염두에 둬갖고 굉장히 조심들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네.
이게 뭐 살면서 이런 부담까지 갖게 되나 하고 참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제 그나마 조금 한가진 거리 같은 데는 뭐 저 괜찮을지 모르는데
네.
혼잡하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가로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조심들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성분들
네네.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워싱턴 지역, 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저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특수한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청사가 많기 때문에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좀 그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사실 워싱턴 DC가 저희 한인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곳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게 일어났었어요.
예,
과거에도
거예요.
그렇고 예. 그런데 이 공권력이라든가 저희가 요청을 해도 시간 지연 뭐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결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때 시절하고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 시절하고 조금 이제 분위기는 다른데 말이죠. 이 정부나 이 경찰의 그 개입이라든가 이런 공권력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지난달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어서 이제 행정명령을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류의 인종으로 인한 차별 뭐 부당한 대우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게 할 거다라고
네.
이제 그런 거를 환기시키는 행정명령도 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쪽에서 아시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이런 인종 혐오 범죄 관련을 지금 집중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택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그런 청문회를 열겠다.
네.
그래서 낸시 페로시 의장 같은 경우도 네. 적극공으로 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좌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이제 어차피 백인 이제 전반적으로 진단은 백인 구구 내지 하여튼 인종차별을
네.
이제 그런 시각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곳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보긴 하지만은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어떤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이 실제 이제 이 사망이라든가 중대 심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그냥 곳곳에 광범위하게 약간씩 불편함과 위기감 저 위험감을 느낄 정도니까
네.
이 대처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설령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하더라도 뭐 와서 경찰이든 뭐든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기대라든가 이 피해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영성이 안 차는 경우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뭐 어떤 공권력이 분명히 있고 네네. 또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혹은 의회 같은 데서도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제재를 가하려고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장에서 네. 잘들 먹혀갖고 이렇게 딱딱 제동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그건 굉장히 그 기대하기 어렵다. 네. 그것이 이제 솔직한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직접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저희들이 사실 뭐 우리 워싱턴 지역만 해도 뭐 한인들이 뭐 어떤 한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사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이 미국 주류 사회 사람들하고 이제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네. 미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양면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 같은 데 보게 되고 나면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이 절대 답인데도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는 아름아름 그 속에 숨어있는 그 감춰진 마음들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나이스해비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인들 자체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일단은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40%쯤이 코로나 이후로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런 형태의 범죄들이 더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 네. 어차피 이제 일종의 가해자는 폭넓은 이제 그런 주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소수 마이너리티 입장에서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건데 그 머저리티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제 분명하게 이 코로나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아시안들이 타겟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들 하고 있고 네. 이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는 그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아시안보다는 이제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 쪽이 좀 더 인종차별이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네. 그 조금 더 그 이제 예민하고 네. 거칠게 대응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 뭔가가 더 이제 그런 인종차별적 범죄가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아프리카 아메리칸은 한 30% 밖에 안 되는데 네. 아시안 쪽에서는 39% 정도로 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아시안들이 이렇게 뭔가 당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도 주변에서 목격하거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 또 뭐 각 아시안 인종별로 다 하나하나 조사는 안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도 제일 많은 수가 이제 중국인들, 네, 네. 중국계일 텐데 중국계들 보게 되고 나면 조사를 해봤더니 한 45% 이상이 45.7%가가 네. 대면 혹은 인터넷상이든 뭐든 네. 자기의 신원이 아시안이라는 것이 보거나 확인됐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형태의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류의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절반 가까운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가졌던 얘기죠. 예. 또 지역적으로도 좀 의외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캘리포니아라고 보기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자 천국 같은 미국 내 주 가운데서 이민자들이 제일 많고 네. 마이너리티들이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일 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이 아시안 대상으로는 거기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인종차별 범죄의 46%가 캘리포니아에서만 일어난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게 거의 절반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4%가 뉴욕. 네. 뉴욕은 안 말해도 여러 인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리티 커뮤니티가 제일 그래도 크게 형성된 데가 LA랑 뉴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 앞에서 60%니까 뭐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나 케이스별로 따져보게 되거나 하면 그 전국 47개 주에서 그런 식으로 집계가 됐다니까 사실 미전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디든 안 일어나는 데는 없는데 특히 대도시 중에 LA나 뉴욕 같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데서 더욱더 그런 일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뭐 그랑 똑같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시안계 비즈니스가 이번에 또 그 코로나 유행에서 타격이 제일 심한 네네. 미국 전체보다도 네. 그래서 전체의 그 스몰 비즈니스 이런 데 같은 경우 한 22%가 미국 평균이 그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아시안계 쪽은 28% 정도쯤으로 네. 타격을 입었다고 그런 거니까 그것이 작용이 된 건지 네. 뭐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것 수도 있고 이제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나 이런 데 쪽에 기피하거나 뭐 어쨌든 뭐 저기 무슨 또 옮을지 모른다 해서 안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체적으로 어쨌든 아시안계가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엉뚱한 그 보복 내지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제까지 인종차별의 가장 전형적인 예였는데 지금은 아시안이 확실하게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타겟이 되고 있다. 예. 공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그 아주 세밀하게 커버해 주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저 한인분들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싱턴 전망대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아, 코로나 사태 이후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금 자주 빚어지는 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또 그렇게 점점 폭력화되고 있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워싱턴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AM1310 자막이 뜹니다. 그 자막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요즘에 이 CNN 뉴스 이렇게 보고 국제 뉴스를 보면 말이죠. 미얀마 사태, 이 버마 사태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그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 뭐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또 아시안 한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또 이런 독재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시위도 벌어지고 복잡한데 이런 문제가 혹시 뭐 주류사회에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 말이죠. 지금 미얀마에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구시대적 얘기인데 지금 이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 수백만 명이 뭐 이제 가장 최근 보도 보니까 이제 아마 뭐 미얀마의 이제 제일 큰 양곤이라든가 이제 수도 같은 데서 이제 수백만 명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제 트위터라든가 그런 소셜 미디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꼭 뭐 우리 기억에 생생한 6.29 생각이 납니다. 그 구호도 똑같이 군부 독재 타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에서는 이제 저 뭐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대겠죠. 이제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오늘 이제 2월 22일인데 아시아 쪽에서는 시간이 빠르니까 2월 22일 2월 22일에 이제 버마 전 지역에서 이제 총파업 이제 그 항의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해갖고 이제 이 저기 2월에 2월 20일 뭐 이렇게 해서 2자를 다섯 개 붙여갖고 이혁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들 그 이제 저항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파가 지금 꽉 거리를 맺대는 사진들이 그런 소식들이 이제 소셜미디어 통해서 이제 되고 있는데 비슷한 일들이 또 몇십 년 전에 이제 88년도에니까 한 30몇 년 전이죠. 그때도 일어났어갖고 그때 이제 8월에서 뭐 버마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붙이기 좋아하나 보네. 이제 그때는 8월 8일 날 해갖고 88년 8888 항쟁 뭐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 승려까지 포함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어쨌든 간에 사망자 한 3천여 명 가까이 났다라고 했으니까 한국의 광주 못지않은 그런 큰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현재 하여튼 지금 버마에서는 미얀마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대규모 그것이 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유혈 사태로 끝날지 지금 모르지만 이제 적 아주 그런 대규모 어떤 그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시위가 불꽃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미얀마 버마 그러면은 저희 또 한국에서도 우리가 잊지 못할 추억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아웅산 사태 때문에 저희 강녀들이 많은 사람 목숨을 잃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미얀마에서 왜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네, 그 미얀마 이제 우리가 우린 버마로도 익숙해 있죠. 버마의 나라가 보니까 그 이제 과거에 영국에 점령됐다가 다시 또 일본의 전쟁 중에 강점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했더니 그 뭐 한국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거기서 벗어났죠. 그런데 이제 62년에 네윈 장군이 사는 쿠데타 때 그것도 또 비슷해요. 5.16이 된 것이 61년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62년에 네윈 장군이 쿠데타를 해갖고 이른바 민정이 종식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군부가 군부가 이제 장악을 해서 이제 독재 정치를 쭉 시행해 왔더랬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88년도에 이른바 잠깐 있었던 봄, 거기서 이제 아웅산 수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된 민주화 세력들이 해갖고, 일시적으로 이제 민정원 같은 형태로 그런 것들이 되다가 다시 또 이제 군부가 장악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 민정부가 뭐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군부 입장이 아주 거세고 강한 입장에서 이제 2월 달에 2월 1일인가 있었던 총선을 거기서 이제 이 뭔가의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부 쪽에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실권을 장악한 거가 된 꼴인데 결국은 버마는 횟수로 따지고 보면 벌써 한 50여 년 넘게 이제 군부, 군부 독재 내지 군부가 장악을 해갖고 이제 철권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 뭐 참 말이 그렇지 5년도 아니고 5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정말 가장 그 아시아권 지역에서도 이수승 후진국가 돼버린 거죠. 이 버마라는 게 이제 그 당시 88년도에 일종의 뭔가 그 시민 통치의 잔재를 없애고 한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미얀마로 버마라는 이름은 그 버마 내 여러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버마족이 가장 인구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버마로 했었다가 이제 미얀마로 바꾼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이런 류의 이제 군부 쿠데타 내지 군부의 장악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원상회복을 해라, 민정 이양을 다시 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거를 요구하면서 시위들을 벌이고 있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제 군부 쪽에서는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고 또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참 여러 가지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버마 민주화의 꽃이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해갖고 뭐 어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뭐 대통령을 일단 직책을 맡기는 어려운 이제 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국가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쭉 이제 버마를 사실상 이렇게 저 이제 정부를 이끌어 왔었었는데 근데 이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민주화의 투사 뭐 이런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근데 역시 이제 버마의 소수민족인 그 로힝아족이라는 뭐 그런 문제를 강제 탄압하고 학살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군부랑 뭐 적절선에서 뭐 묵인했다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역시 또 이제 큰 흠이 갔어요. 그래서 엠네스트 국제인권상 같은 데서는 취소해버렸고 그 아웅산 수치한테 줬던 거는 또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도 이건 취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군부와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연금된 상태인가 봐요. 체포돼갖고 그래서 시위대들은 이제 석방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정도로 약간 깨름치 석연치 않은 뭐 이런 그 배경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군부에 대항해서 어떤 형식이든 민정 내지 이런 쪽에 주장을 하고 있는 주축은 아웅산 수치가 여전히 돼 있고 이제 전반적인 그 실제 행동을 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젊은이들.
이 미얀마라는 나라 자체를 볼 때 말이죠. 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이슈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로양아 뭐 소수민족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는 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고 뭐 쉽게 해서 자원이 많아서 주목이 되는 겁니까?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자세히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서양 쪽은 관심도 많고 그 상식도 많고 그런데 동남아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괜히 또 뭐 필리핀 좀 구체적인 나라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뭐 잘 못 살고 형편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동남아 국가들이 참 커요. 국토 넓이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필리핀 하게 되면 좀 미안한 말로 한인들 한국 사람들 좀 깔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훨씬 나라도 크고 인구도 뭐 대한민국이랑 비교할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베트남이 이렇게 크고 필리핀, 이 버마 같은 경우도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세 배쯤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 면적, 한국 면적보다는 거의 여섯 일곱 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뒤떨어져서 그렇지 국토나 인구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나라들이고 버마 같은 경우가 이 동남아국가 중에서도 국토면적이 가장 커요. 인구가 6,100만 명이라니까 한국보다도 인구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득 수준이나 이 이런 부분들은 뭐 한국이 한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게 뚝 떨어져 있는데 이 사실 여기 이제 이 천연자원 같은 경우는 역시 동남아국가들이 짐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바로 이 어떤 정부가 이제 어떤 사회를 이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런 자원부국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나라가 국토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거로 봐갖고 능히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아주 완전히 그냥 최빈국 중에 하나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 지금 저런 군부 독재와 같은 이런 정말 그 과거 시대 유물 같은 것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데죠. 한국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불행한 인연이 있죠. 그 아웅산 사태 이른바 1984년도에 일어난 건데 그 당시 이제 뭐 당시 부총리라든가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내 당시 전두환 대통령 수행해서 갔다가 이제 테러 북한 쪽과 연관된 테러범들이 설치하는 폭탄이 좀 미리 터지는 바람에 대통령은 뭐 괜찮았지만 나머지 강요해서 17명인가가 숨졌듯이 수행까지 포함해갖고 그래서 어떤 미얀마의 나라가 우리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게 별볼일 없고 조그만 나라인지 모르긴 하지만 그 의외로 동남아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저기 지정학적으로도 위치를 그런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부분 많이 간과하고 있죠.
근데 이 지금 버마 미얀마 사태가 왜 미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뭐 국제사회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형학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미국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민주라든지 자유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들이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버마 정부 군부에 의해서 또 이제 탄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특히 바이든 새 정부 같은 경우는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상회복시켜라.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미국 쪽이 이제 2012년 이후에 한 15억 달러를 그동안에 이제 지원해 왔다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는 끊고 그다음에 군부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에도 이제 제재를 가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압박은 가하고 있는데 또 뭐 유엔도 이제 한마디 나서고는 있는데 사실은 잘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미국 정도가 돼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안 먹혀 있는 것 같고 역시 이제 이 동남아나 아시아권 쪽에서는 또 이제 중국이 그런 면에서는 그 만만치 않은 상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곳곳은 미국과 부딪히고 있지만 특히 이제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 이제 쿼드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 각국들과 이제 관계를 강화시켜가면서 중국이 이렇게 덮고 있는 이제 그 봉쇄 작전을 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동남아 각국들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내지 그 설린 관계가 저어되지 않게끔 거꾸로 이제 이 그 와해 내지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지 미국 이래든가 이 속에서 떼어내기를 해갖고 동남아에서 이제 중국 측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이간질도 시키고 어쨌든 간에 반미 전선에 쓰게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군부 지원이 맥이 맞아들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미국 같은 데나 이제 서방 국가들은 그런 민주라는 가치 이외에 또 이제 동맹이라는 전략적 중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측면에서도 버마가 큰 나라니까 신흥 시장으로 얼마든지 이제 개발할 소득 수준 낮고니까 이건 무한한 시장으로서의 그 잠재 역량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 포함해서 미국이랑 뭐 한국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소위 서방국들 투자라든지 이런 교역 확대는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 참 그런 점에서 무서운 게 어쨌든 미얀마 전체 수출입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중국과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좀 해요. 수출의 버마 수출의 31.7%가 중국, 또 버마 수입의 34.7%가 중국이라니까 3분의 1 정도를 팔고 사들이고,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이 어떤 이 경제 관계는 굉장히 지금 아주 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역량 기준으로 만든다면 미국이 한 10배 정도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버마 시장, 버마 입장으로 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되니까 영향력이 안 먹힐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도양 쪽 진출하기 위해서는 버마가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버마의 항구들을 자기네에서 이제 소위 이제 1대1로
네.
중국이 전 세계로 영향을 뻗쳐나가는 데 있어서 육진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버마랑 긴밀한 관계를 맺어갖고 버마의 군항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아. 하나의 거점으로 삼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또 막아야 되죠. 그런데
네.
이제 바로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괜히 딜레마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권이라든가 민주 측면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데
네.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자니 그것이 고스란히 중국 쪽으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은 중국은 자꾸 이제 부추기면서 오라고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또 서방국들도 역시 또 민주라든가 가치 이런 측면에서는 비난을 하고
예.
그 저걸 하고 있는데 신흥시장을 놓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상대로 자꾸 이제 한쪽으로만 기울 테니까
예, 네.
예, 결국은 이 중국이 또 다른 축이 돼 갖고 일종의 이제 그야말로 그 악의 축 같은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빨아들여 갖고 이미 우리가 봤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얘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진압이 돼버리는 상태인데 혹시 이제 이렇게 힘으로 밀어버리는 그 중국의 실체 그러니까 이제 버마에서도 이제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대규모 시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군부 쪽도 이제 밀어붙인다니까 혹시 이제 강경으로 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예.
지금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버마의 군정부는 이건 뭐 우리 내정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독재국가들이 그러듯이 근데 어쨌든 서방국들 입장에서 뭐 달리 힘도 쉽진 않긴 하겠지만 이런 딜레마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에서 중국이 가만히 세를 키워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방이나 유엔 같은 데서 강력하게 밀어서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은데 이런 이해관계 걸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 버마 국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참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외부 쪽에 그런 힘이라도 좀 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결국은 동남아 최고 이 강국이라고 될 수 있는 군대도 굉장히 강했고 그랬었는데
네.
국토나 인구 측면 자원 측면에서 그랬는데 결국 어떤 길로 접어드느냐 그 나라 정권이 이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일 동남아에서도 빈국 그다음에 후진 정체나 정치 측면에서 낙후된 나라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같은 봐야 될 건 이 중국이라는 실체가 뭐냐 중국이 지향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가치라는 것은 대체로 보게 되거나 하면 어김없이 반민주 반독재 그리고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하지 그런 보편적인 가치 쪽을 지원하는 게 없는 역시 여기서도 이제 버마 사태 속에서도 중국의 실체가 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일반 그냥 저기 여론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30년 만에 다시 불이 붙여지는 것 같은데 또 버마에 뭔가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주축이 된다네요. 승려들도 일어나고 그래갖고 이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라는 식의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반민주 행태에 대해서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난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행이죠. 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건 소위 민주독재 반민주 행위가 그냥 노력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뭐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다들 뭐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뭔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홍콩이나 대만 이 심지어 버마 같은 데서는 그래도 젊은 대학생들이 뭔가 이 저 올바른 길을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움직임들 그건 그래도 어둠 속에서나마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금 이 동남아시아의 그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폭력 사태, 네, 이건 독재에 대응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우리 그 한국도 말이죠. 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버마와 거의 같은 수준의 시작을 했는데 독립을 해서. 근데 경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변제적 열등이 한 이 미얀마가 중국을 위해서 뭔가 뒷배를 탄다는 이해가 가겠는데, 우린 그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아진 나라가 왜 중국 쪽으로 기우는지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 뭐 모든 걸 이렇게 일도 양당 그냥 저 색깔로 흑백으로 저걸로 써묻긴 하지만은, 좀 미안한 얘기는 하면 중국의 실체가 정말 대만에서 홍콩에서 뭐 미얀마에서 그 다음에 그 저 남중국해에서 멋대로 땅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실체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는 그 중국에 그렇게 목을 들이대고 굴종을 오고 굴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도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현일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